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시자님, 만약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들어가기 까다로운 VIP 클럽의 문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입장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냥 팁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나의 클럽 지분 5% 줄 테니까 나랑 동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뇌물이 아니죠. 완전히 클럽 주인을 바꾸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닙니다. 완전히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거든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다들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시아랑 중국에서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볼 심층 분석의 주제가 바로 이 기막힌 제안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직접 코멘터리를 꼼꼼하게 달아서 보내주신 AI 데일리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기술 뉴스 리뷰가 아니에요. AI가 도대체 어떻게 국가 안보나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새로운 규제망이랑 뒤엉키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파헤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아까 그 VIP 클럽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제안을 한 주체가 오픈 AI이고 그 문지기가 무료 미국 정부라는 사실이 진짜 상황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든요.
미국 정부한테 동업을 제안했다고요?
네. 최근에 오픈 AI 기업 가치가 8,52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5% 지분이면요. 한화로 약 5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59조 원요?
네. 그 엄청난 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란 러트닉 상무장관 측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업계가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59조 원어치 지분을 국가에 그냥 넘기겠다니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샘 올트먼은 뭐 구글이나 메타, 엔트로픽 같은 다른 경쟁사들한테도 다 가지 국부펀드에 이 정도 지분을 내놓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표면적인 명분은 그런 거죠. AI가 창출할 거대한 부를 우리 미국 국민과 나누자.
에이,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타이밍이 좀 너무 절묘하다고 봅니다. 그 워싱턴이 오픈 AI 최신 모델인 GPT 5.6 배포를 확 늦춰버린 이른바 배포 게이트 직후에 딱 이 화해의 손짓이 나온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맥락을 짚으셨습니다. 국민과 수익을 공유한다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한 명분일 뿐이고요. 오늘 자료를 보내주신 그 김경진 변호사의 메모를 보면 그 핵심 속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배포 통제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끝을 기업의 지분이라는 걸 쥐어줌으로써 뭉툭하게 무디게 만들려는 고도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소유로 바꾸려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를 저기 밖에서 회추리 들고 감시하는 깐깐한 규제자로 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같은 배를 탄 주주로 끌어들어서 서로의 이익을 그냥 동기화시켜버린다는 거군요. 와, 이거 규제를 소유로 바꿔버린다는 메커니즘 진짜 무섭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만약에 미국 국부펀드가 오픈 AI 지분 5%를 진짜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깐깐한 심판관 노릇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픈 AI가 돈을 버는 게 곧 국가의 수익이 되는 거고.
아, 출시가 늦어지면 국가 펀드도 손실이 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평가 관문이라는 그 빡빡한 규제의 문턱을 자본의 논리로 슬쩍 우회해보려는 고도의 체스게임인 거죠. 양측 다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안이 당장 100% 실현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최고 수준의 AI 모델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저렇게 틀어막을 수 있다. 이 사실 자체는 이미 전 세계에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아주 완벽한 트리거가 됩니다. 미국이 자국 내 기업의 수도 밸브를 언제든 잠가버릴 수 있다. 이걸 딱 확인한 순간 태평양 건너 아시아 국가들의 뇌리에는 엄청난 비상벨이 울렸을 거거든요.
패닉 바잉이 시작된 거군요. 외부 밸브가 잠기더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우리 집 마당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우물을 파야 한다. 이른바 소버린 AI, 즉 주권 AI에 대한 각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 거의 같은 주에 조단위의 현금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네요. 청취자님, 이 숫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반도체 초과세수 5조 원을 특정한 팀에 아예 몰아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베라루빈 GPU 1만 개로 독자적인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일본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소프트뱅크, 소니, NEC, 혼다가 뭉친 이 노에트라 컨소시엄에 5년간 무려 1조 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9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와, 9조 원이요? 여기서 그 일본의 투자 방향성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9조 원으로 그냥 흔한 범용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2040년까지 18개 산업에 걸쳐서 로봇 1000만 대를 깔기 위한 로봇형 멀티모달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기 계획을 내놨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한국이 5조 원을 들여서 GPU 1만 개를 산다고 쳐요. 근데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은 35만 개, 50만 개 단위로 막 GPU 클러스터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급이 다르죠.
연산량의 물리적인 체급 차이가 수십 배인데 고작 1만 개 사서 미국의 그 거대한 빅테크들을 따라잡겠다. 이거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범용 AI의 파라미터 크기로만 경쟁한다면 절대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LLM 백일장 대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의 초격차 강점 산업과 AI를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최소한의 생존 문제라는 거죠.
자국의 강점과 결합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 거죠?
자, 일본의 계획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려면 팔다리, 즉 몸통이 필요하잖아요.
아, 로봇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일본은 혼다나 소니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학, 로보틱스 생태계를 이미 꽉 쥐고 있거든요. 천만 대의 로봇을 깔겠다는 건 센서 데이터를 쫙 빨아들이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구동하는 그 하드웨어 주도권만큼은 미국에 절대 내주지 않겠다. 이런 요새화 전략인 겁니다.
아, 그럼 한국은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인프라. 이걸 무기로 삼아서 AI 모델과 메모리 칩이 가장 찰떡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특정 아키텍처. 거기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고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물리적 하드웨어라는 진지를 깊게 파놓고 그 안에 독자적인 AI를 심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GPU 1만 개가 단순히 모델 덩치 키우려는 게 아니라 자국 산업 맞춤형 모델을 돌리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엔진, 펌프 같은 역할로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핵심 부품은 남의 손에 막히지 않겠다는 의지죠. 근데요, 여기서 상황을 한 번 더 비틀어버리는 아주 복잡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오, 뭔가요?
미국이 문을 쾅 닫아걸고 통제하려고 하고 한국과 일본은 급하게 자기 마당에서 우물을 파는 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요. 중국은 아예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체스판 자체를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미국이 철저하게 성벽을 높이 쌓고 있을 때 중국은 아예 성문 밖으로 씨앗을 막 공짜로 마구 뿌려대고 있잖아요. 그 오픈웨이트 전략 말이죠.
네. 중국의 지프 AI라는 곳에서 내놓은 GLM-5.2 모델이 오픈웨이트 지능지수 세계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1위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델이 MIT 라이센스로 풀렸다는 겁니다.
MIT 라이선스면 상업적 이용이나 수정, 배포에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진짜 완전 개방형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까지 통제해가면서 중국 AI 기술력을 어떻게든 짓눌러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 기업은 야, 우리 최고 기술 그냥 다 써라 하면서 미국 개발자들한테도 자유롭게 개방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막으려니까 아예 공짜로 전 세계에 풀어버렸다?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게 바로 글로벌 생태계 기저를 장악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공짜니까 중국 모델 아키텍처를 가져다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글로벌 AI 생태계 구조 자체가 결국 중국의 기술적 문법에 종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대형 모델의 주간 API 호출량이 미국을 9주 연속으로 앞질렀다는 데이터가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니, 게다가 중국 딥실크가 7월 중순에 정식으로 출시할 V4 요금제 소식, 이거 보고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게 피크 타임이잖아요. 이 시간대에는 비피크 시간대보다 요금을 두 배나 비싸게 매기겠다. 아니 무슨 AI 호출에 전기요금처럼 피크타임 요금제를 쓰나요?
이게 진짜 감탄이 나오는 디테일인데요. 피크타임 요금제는 보통 전력망이나 수도, 도띠통 같은 인프라의 부하를 분산시킬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누진세나 뭐 그런 것처럼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AI 모델을 불리는 그 막대한 연산 자원이 이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펑펑 쏟아져 나와야 하는 전기나 물 같은 완벽한 유틸리티, 즉 공공재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은 이미 AI 컴퓨팅 자원을 국가 단위의 유틸리티 그리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와, AI가 수도꼭지 틀면 콸콸 나오는 물이나 전기 같은 완전한 일상 인프라가 됐다. 근데 기술이 이렇게 국경을 막 자유롭게 넘나들고 전기처럼 쫙 퍼져나가면서 폭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기존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그러니까 법률이나 규제라는 단단한 벽이랑 정면으로 팡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비즈니스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법률적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소송 폭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당장 제일 큰 게 EU AI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AI법입니다. 핵심 중 하나가 투명성이랑 워터마킹 의무화거든요.
딥페이크 라벨링은 12월 2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위반했을 때 벌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3,500만 유로 혹은 전 세계 매출의 7%요.
네, 이 부분에서 김경진 변호사가 아주 날카로운 실무적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의 7%가 아니라 전 세계 총 매출의 7%입니다.
와, 총 매출이요? 미쳤네요.
이건 단순하게 법무팀에서 리스크 관리 좀 합시다 할 수준이 아니고요. 위반하는 순간 기업의 재무구조 자체가 그냥 붕괴될 수 있는 핵폭탄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고객을 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워터마킹이랑 라벨링 체계 점검 안 하면 아예 셧다운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 이유가 그렇게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돈으로 꽉 강제한다면 중국의 규제는 약간 핀셋처럼 날카롭게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느낌이 듭니다. 7월 15일에 시행되는 중국의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 이거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면서도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세계 최초로 감정형 AI 규제가 나온 건데요.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가상 동반자, 컴패니언 AI만을 딱 특정해서 겨눈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 거죠?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반드시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AI라는 신원을 지속적으로 띄워야 하고요. 사용자가 2시간 이상 몰입해서 사용하면 경고 알림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클릭으로 감정적 교류 맥락을 완전히 종료해버리는 기능을 의무화했어요.
와, 사람이 AI한테 너무 과몰입하는 걸 국가가 강제로 셧다운 시켜버리겠다는 거네요. 근데 왜 중국 당국이 이렇게까지 감정형 AI에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공포죠. 기술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 방식을 조종할 수 있다는 공포요. AI가 사용자랑 너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맺게 되면 그 AI가 은연중에 뱉어내는 어떤 정보나 사상이 사용자 뇌리에 여과 없이 싹 스며들게 되거든요.
아, 세뇌가 될 수 있다.
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적 매개체가 탄생하는 걸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아주 고도의 체제 유지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편 미국 쪽을 보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연방원에서 33개 주 400여 개의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35개 출판사가 OpenAI랑 MS를 고소했어요. 학습용으로 자기들 뉴스 무단 스크래핑하고 저작권 관리 정보 지워버렸다는 건데 이게 OpenAI 상대로 한 26번째 소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강조하신 포인트가 또 나오는데요. 과거의 기술 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파라미터 덩치 큰 모델을 먼저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네.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생태계, 즉 법적 방어막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워터마킹, 저작권 소싱 투명성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천재적인 AI라도 당장 법원 문턱에 걸려서 세상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가장 앞서가는 AI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유능한 변호사 군단 없이는 그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내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규제랑 지정학적인 아주 무거운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사무실에서 마주할 실전 업데이트, 생산성 치트키 쪽으로 시선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매일 코드 짜고 기획서 쓰시는 실무자분들한테는 이 소식이 제일 반가우실 텐데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진영에 아주 극적인 업데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글로벌 접근이 막혀있던 클로드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버 5가 상무부 해제 조치로 7월 1일자로 쫙 풀렸거든요.
네네.
풀리자마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SWE 벤치 프로에서 무려 80.3%라는 미친 점수로 코딩 1위를 팔아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게다가 그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클로드 소네트 5 있잖아요. 이게 무료랑 프로 기본 모델로 싹 전환되면서 도입 가격도 확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버전 써보니까 확실히 없는 말 지어내는 환각 현상이나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도 막 굽신거리면서 맞장구치는 그 아부성 응답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게 체감이 됩니다.
쓰나 애저처럼 클라우드 대여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메타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는 어마어마한 GPU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 접속이 뜸한 시간대나 자체 훈련 스케줄이 좀 비어있는 그 틈새 시간, 즉 유유자원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아, 노는 서버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 스팟 인스턴스를 외부 기업들한테 훈련용으로 엄청 싸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메타의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치가 무려 1,350억 달러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비용 일부도 회수하면서 경쟁사 클라우드 가격도 후려치겠다는 아주 무서운 포석이죠.
와, 그렇구나. 최근에 그 투게더 AI가 8억 달러 투자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83억 달러 찍었잖아요. 16개월 만에 몸값이 2.5배 뛴 건데 결국 이런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게 쪼개서 싸게 배분하느냐. 여기에 진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님의 퇴근 시간을 확 앞당겨줄 오늘의 진짜 꿀팁 하나 방출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서베이전트 활용 팁인데요. 청취자님, 회의 준비하시면서 브라우저 탭 막 20개씩 띄워놓고 프롬프트 창에서 질문하다가 AI가 갑자기 맥락 잃고 삼천포로 빠진 경험 많으시죠?
하하, 네. 그게 AI의 컨텍스트 윈도우, 즉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진짜 하려던 핵심 작업이랑 곁가지 검색 정보가 뒤섞이면서 AI의 사고 회로가 그냥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메인 작업창은 그대로 놔두고 서브 에이전트한테 말로 시키는 겁니다. 야, 인증 흐름 어떻게 도는지 별도의 병렬 에이전트로 좀 알아봐서 결과만 나한테 보고해줘. 이렇게요.
네, 진짜 꿀팁이죠. 그렇게 지시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별도의 에이전트가 쫙 생성돼서 자기 혼자 막 검색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요약된 결과물만 메인 창으로 툭 던져주죠.
내 밑에 부하 직원들 여러 명 두고 야, 너는 이거 알아와, 너는 저거 알아와 하면서 일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메인 맥락이 쓰레기 정보로 더럽혀지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자주 쓰는 조사 패턴이 있으면요. 아예 클로드 에이전트 폴더에 마크다운 파일로 딱 저장해 두세요. 그럼 클로드가 본능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그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씁니다. 실무자분들 꼭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의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터진 각기 바른 뉴스인 줄 아셨겠지만 들어보시니까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로 엮여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오픈 AI가 규제를 소유로 바꾸려고 미국 정부한테 59조 원짜리 지분을 던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 통제의 공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자국 산업이랑 결합한 생존용 서버린 AI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요.
네.
또 미국이 문 닫을 때 중국은 오히려 MIT 라이센스로 오픈웨이트 전략을 쓰면서 전 세계 생태계를 장악하고 피크타임 요금제로 AI 유틸리티화를 선언해버렸죠. 그리고 그 국경선에서는 지금 당장 매출 7%를 날릴 수 있는 EU의 벌금폭탄이랑 중국의 감정형 AI 셧다운제라는 거대한 법적 충돌이 쾅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지각변동의 흐름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복잡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를 복기하면서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되네요.
어떤 질문이죠?
아까 방송 서두에 오픈 AI의 제안대로 만약 국가기관이나 국부 펀드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의 최대 주주가 진짜 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그 거대한 지능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과 논리를 위해 학습되고 통제될까요? 원래 국가라는 건 기술 기업의 폭주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기업과 아예 수익을 쉐어하는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을 때 과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기술 통제해야 할 문지기가 클럽 동업자가 되는 순간 그 클럽이 안전한 놀이터가 될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 될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 변화들이 단지 저 멀리 실리콘밸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당장 8월 2일부터 당장 유럽이랑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워터마킹 안 하면 매출 7%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클릭하는 이 편리한 기술 이면에 어떤 거대한 체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도발적인 질문의 여운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시야를 확 넓혀줄 새롭고 날카로운 소스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